그는 어렸을 적에 혼자서만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놀이라기보다는 버릇일지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학교 종소리가 오후 3시를 알리면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시작해서 60까지 센 다음 그는 손가락 하나를 구부렸고 그 다음에 구부릴 나머지 손가락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그를 발견한 선생님과 그의 놀이 혹은 버릇을 이상하게 여기는 동급생들의 눈초리에 채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그는 단 한 번도 다음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샘을 맞출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성년이 된 그는 시계를 뚫어져라 보는 놀이 혹은 버릇이 생겼습니다.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 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시계를 부수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제각제각 돌아가는 초침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시간 속에서 힘이 없음을, 시간이 소환하는 과거와 기억 속에서도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시간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적어도 자신의 시간만이라도 멈출 수 있기를, 그래서 자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이 일사불란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는 꿈꿉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에서 퀸틴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소리와 분노는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를 배경으로 콤슨 가족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4명의 화자를 통해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 일명 퀸틴 섹션은 콤슨가의 장남으로 이제 성년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퀸틴 콤슨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퀸틴은 시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계와 시계 소리에 집착합니다. 시간에 집착하는 동안 그의 상념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 속에서 휩쓸려 다닙니다. 그 기억들은 품행이 방정치 못했던 여동생 캐디를 중심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는 자기 시계를 부수고 시계를 고치러 가지면요, 정작 시계방 주인이 고쳐주려 하자 거부하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물어봤다가 시계방 주인이 시간을 알려주려 하자 그 대답을 듣는 것 역시 거부합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대개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집니다. 그때의 과오와 슬픔들, 그것들은 현재의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는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의 감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문학동네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리와 분노 원역서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하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짐 크로스의 Time in the Bottle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포크너 원작, The Sound and the Fury, 소리와 분노, 여섯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장, 1910년 6월 2일, 일명 퀸틴 섹션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콤슨가의 장남 퀸틴은 성년이 되어서 하버드대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전 그의 여동생 캐디가 결혼을 했습니다. 캐디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퀸트는 그런 여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결과 품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남부의 전통 윤리를 여동생이 그토록 쉽게 저버린 것에 그는 절망합니다. 그의 아버지마저도 순결이란 남성이 만들어낸 가공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그는 강의를 빼먹었습니다. 감은 대대로 내려온 시계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시계방에 들렀지만 시계를 고치지 않았고 철물점에 들러 인두를 샀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재봉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가 원한 건 충분히 무거운 인두였습니다. 그는 전차를 타고 항구로 갑니다. 항구에 가서 다리 아래의 물을 바라봅니다. 물 위에 뜬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The shadow of the bridge, the tears of railing, my shadow leaning flat upon the water. So easily had I tricked it that would not quit me. At least 50 feet it was, and if I only had something to blot it into the water, holding it until it was drowned, the shadow of the package, like two shoes wrapped up lying on the water.' Niggers say a drowned man's shadow was watching for him in the water all the time. It twinkled and glinted like breathing, the float slow like breathing too, and debris half submerged, healing out to the sea and the caverns and the grottos of the sea. The displacement of water is equal to the something of something. Reducto absurdum of all human experience, and 2 6-pound flat irons weigh more than one tailor's goose. What a sinful waste, Dilsey would say. Benji knew it when Demadi died. He cried, "He smell it, he smell it."
내 그림자가 물 위에 납작하게 기대어 있다. 속임수가 너무 쉬웠는지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수면까지는 최소 15m 거리였다. 그림자를 물속에 넣어 지워 없애도록 그림자가 익사할 때까지 붙들어둘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으련만 포장된 신발 한 켤레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수면에 있었다. 깜둥이들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겐 물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가 숨을 쉬듯이 깜빡이며 반짝였고 부잔교도 숨쉬듯 굶실댔으며 부서진 그림자의 파편들은 반쯤 물에 잠겨서 바다로 동굴로 바다의 그림 같은 동굴로 흘러나가며 정화되고 있었다. 넘친 물의 양은 무언가의 무엇과 동일하다. 결국 인간의 모든 경험은 부조리하다. 3kg짜리 인두 두 개는 재봉사용 인두 한 개보다 더 무겁다. 딜지는 정말로 벌받을 낭비라고 하겠지. 다머디가 죽었을 때 벤지는 바로 알았다. 벤지는 울었다. 그 아이는 냄새로 알았어. 그 아이는 냄새로 알았어. 할머니가 죽던 날 막내 동생 벤지가 울던 것을 떠올리던 퀸트는 여동생 캐디와 허버트 헤드의 결혼에 관한 기억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 미래의 매제가 싫었습니다. 동생 제이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허세를 떨던 헤드를, 그런 사위감에게 마냥 좋아하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는 뼈아픈 환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Did you ever have a sister? No, but they're all bitches. Did you ever have a sister? One minute she was. Bitches. Not bitch one minute she stood in the door. Dalton Ames, Dalton Ames, Dalton shirts. I thought all the time they were khaki. Army issue khaki. Until I saw they were of heavy Chinese silk or finest flannel because they made his face so brown, his eyes so blue. Dalton Ames, it just missed gentility. Theatrical fixture, just papier-mâché, then touch. Oh, asbestos, not quite bronze, but won't see him at the house. Caddy's a woman to remember. She must do things for women's reasons, too. Why won't you bring him to the house, Caddy? Why must you do like nigger women do in the pasture, the ditches, the dark woods not hidden furious in the dark woods? And after a while, I had been hearing my watch for some time, and I could feel the letters crackle through my coat against the railing, and I leaned on the railing, watching my shadow, how I had tricked it. I moved along the rail, but my suit was dark too, and I could wipe my hands watching my shadow, how I had tricked it. I walked it into the shadow of the quad, then I went east.
Nan 누이가 있긴 해. 아니, 하지만 누이들은 모두 잡년이다. 넌 누이가 있긴 해. 잠깐 동안 캐디가 있었다. 잡년이라니, 잡년 아니야. 잠깐 동안 캐디가 문간에 섰다. Dalton Ames, Dalton Ames, Dalton Shirts. 그의 얼굴이 그렇게도 갈색으로 보였고 눈이 그렇게도 푸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셔츠가 두툼한 중국산 견직이나 고급 플랜넬로 만든 것임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카키천이라고, 군에서 지급하는 카키천이라고 생각했다. 돌턴 에임스. 다만 그 얼굴엔 고상함이 없었다. 영국 무대의 붙박이, 파피에마쉐 가면일 뿐. 그런데 만지면 성면이었지. 청동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러나 그를 집에서는 만나지 않으려 한다. 캐디도 여자야, 기억해. 캐디도 다른 여자들과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 거라고. 왜 걔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니, 캐디? 왜 깜둥이 여자들처럼 목초지나 도랑이나 어두운 숲속에서, 뜨겁고 은밀하고 격렬한 어두운 숲속에서 그래야 하는 거니?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 나는 한동안 내 시계 소리를 듣고 있었고 상의가 난간에 닿아서 편지가 부스럭거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내 그림자를, 내가 어떻게 그림자를 속였는지 바라보았다. 난 난간을 따라 이동했고 내 양복 또한 검어서 손을 문질러 닦으면서 내 그림자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속였는지를 바라보았다. 난 걸어서 그림자를 강변길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걸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포크너 원작 소리와 분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에어로스미스의 Cry Me a River 커버 버전이었죠. 에코가 들어간 대목은 퀸튼의 기억이 역시 1편과 제1장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향하거나 과거의 기억과 그 관련한 환몽이 나타날 때 넣는 효과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퀸튼은 그 환몽 속에서 캐디가 가진 아이의 아버지라는 돌턴 에임스와 캐디가 남편으로 택한 허버트 헤드를 뒤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결의 덕목을 어긴 여동생에 대해서 분열증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죠. 그러나 이내 캐디가 결혼식을 올리기 이틀 전에 본 허버트 헤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버드. Quentin, this is Herbert. My Harvard boy. Herbert will be a big brother, has already promised Jason. Hardy, celluloid like a drummer. Face full of teeth white, but not smiling. I've heard of him up there. All teeth, but not smiling. You going to drive? Get in, Quentin. You going to drive? It's her car. Aren't you proud of your little sister? Owns first auto in town. Herbert is present. Lewis has been giving her lessons every morning. Didn't you get my letter? Mr. and Mrs. Jason Richmond Compson announced the marriage of their daughter, Candace, to Mr. Sidney Herbert. Head on the 25th of April, 1910, at Jefferson, Mississippi. At home, after the 1st of August, number something something Avenue, South Bend, Indiana. Shreve said, aren't you even going to open it?
Harvard. Quentin, 이쪽은 허버트. 하버드에 다닌 내 아들. 허버트가 너의 형이 되어줄 거야. 제이슨에게 이미 약속했단다. 쾌활하지만 외판원처럼 가공적이다. 얼굴이 치아로 한가득인데 하얗지만 웃음은 없다. 거기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는 잔뜩 보이는데 웃음은 없다. 네가 운전하는 거야. 퀸틴, 차에 타. 네가 운전하는구나. 이 차 캐디 거야. 너의 누이 동생이 마을에서 최초로 차를 가지게 된 게 자랑스럽지 않니? 허버트가 준 선물이란다. 루이스가 매일 아침 얘한테 운전을 가르쳐줬단다. 제이슨, 리치먼드 콤슨 부부가 결혼식이 있음을 알립니다. 신부는 딸 캔디스 양이며 신랑은 허버트 헤드군입니다. 날짜는 1910년 4월 25일이며 장소는 미시시피의 제퍼슨입니다. 신혼부부는 8월 1일부터 인디애나의 사우스밴드 몇 에비뉴 몇 번지 집에 거주할 것입니다. 슈립과 말했다. 그거 안 열어볼 거야? 퀸틴의 의식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강박과 현재의 무의미한 상황들이 뒤섞여서 카오스 상태를 이룹니다. 그를 매제 허버트에게 소개한 건 그의 아버지일까요? 그의 어머니일까요? 어쨌거나 퀸틴이 기억하는 거는 입안 가득 이를 보여주는데도 웃음기가 없는 이 매제의 속물적인 얼굴뿐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매제의 등장에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허버트가 캐디에게 사준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퀸틴에게 타라고 말하는 건 또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제이슨 같은데 이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같죠. 제퍼슨 마을에서 누이가 자동차를 가장 먼저 갖게 되었으니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하는 그 어투를 들어보면요. 이런 과거의 기억은 캐디와 허버트의 결혼 발표 소식으로 또 한 번 단절되고 룸메이트 슈레브가 느닷없이 끼어들면서 또 한 번 단절됩니다. 퀸트는 허버트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허버트가 무너져가는 집안을 세워줄 거라 믿나 봅니다. 퀸틴이 가장 가슴 아픈 건 가족들이 그리 궁색해진 데에는 자신도 한몫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퀸틴의 의식은 다시 흐려지고 부자 사위의 등장에 호들갑을 떨던 어머니 콤슨 부인이 그의 환몽을 뒤집고 들어옵니다.
Thank you.
Quentin, did I write you that he is going to take Jason into his bank when Jason finishes high school? Jason will make a splendid banker. He is the only one of my children with any practical sense you can thank me for that he takes after my people. The others are all Compson.
Jason furnished the flower. They made kites on the back porch and sold them for a nickel apiece. He and the Patterson boy. Jason was treasurer. There was no nigger in this car, and the hat, unbleached as yet, flowing past under the window, going to Harvard.
We have sold Benji's.
He lay on the ground under the window, bellowing, "We have sold Benji's pasture so that Quentin may go to Harvard."
A brother to you, your little brother. You should have a car. It's done you no end of good. Don't you think so, Quentin? I call him Quentin. At once, you see, I have heard so much about him from Candace. Why shouldn't you? I want my boys to be more than friends. Yes, Candace and Quentin, more than friends.
Father, I have committed.
What a pity you had no brother or sister.
No sister, no sister, had no sister.
Quentin, 내가 너한테 편지 쓰지 않았니? 제이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허버트가 자기네 은행에 데려가 쓴다고 말이야. 제이슨은 훌륭한 은행가가 될 게다. 내 아이들 중에 현실 감각이 있는 아이는 제이슨 하나뿐이야. 너흰 나에게 감사해야 해. 그 아이는 외탁할 거야. 그래, 나머지는 다 곰슨 집안 친탁하고.
제이슨은 밀가루를 제공했다. 그들은 집 뒤 포치에서 연을 만들어 하나에 5센트씩 받고 팔았다. 제이슨과 패터슨 씨네 아이 둘이서 제이슨이 회계 담당이었다. 이번 전차에는 깜둥이가 없었지만 창문 아래로 아직 바래지 않은 모자들이 물결처럼 지나갔다. 하버드에 간다. 벤지의 목초지를 팔았다네. 벤지가 울부짖으며 창문 아래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켄튼을 하버드에 보내려고 벤지의 목초지를 팔았다네. 자네 형제 일세, 자네 아우야.
어머니께도 자동차가 있어야겠는데요. 아주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퀸틴? 보세요. 제가 바로 퀸틴이라고 말을 놓잖아요. 캔디스한테서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지 못할 게 뭐 있나. 난 내 아들들이 허버트 자네에게 친구 이상이었으면 해. 그래, 캔디스와 퀸틴은 친구 이상이지.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네에게 아우나 누이가 없다니 유감일세.
누이가 없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포크너 원작 소리와 분노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핑크 플로이드의 줄리아 드림이었습니다. 매제에 대한 증오와 그의 부에 대한 콤플렉스, 그런 매제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족에 대한 분노, 캐디에 대한 숨은 사랑, 벤지에 대한 죄의식, 이 모든 것이 어지러울 정도로 혼재되어서 퀸틴의 의식 속에 펄펄 끓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대 입학 때문에 막내 동생에게 물려줄 영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팔아버린 거군요.
네, 그 부분만 이제 커다란 땅을,
네,
예, 판 거군요. 그래서 벤지가 울부짖는 환몽이 끼어든 거겠죠?
뭐 자기는 아직 힘없는 대학생인데 부자 매제가 들어와서 누이 동생을 차지하고 또 남동생 미래까지 책임져 주니 뭐 장남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질투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는 결혼식 전날 누이 캐디에게 가서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뱃속에 남편 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캐디는 정작 막내 벤지만 걱정하죠. 퀸틴과 캐디의 대화, 과거의 기억 들어보겠습니다. Caddy, you've got fever. You're sick? How are you sick?
I'm just sick. I can't ask.
Shot his voice through the... Not that blackguard, Caddy. Caddy, 너 열이 있구나. 아픈 거니?
그냥 아파. 물어볼 수도 없어.
총으로 그의 목소리를 쏜 방향은 그 불안당은 안 돼, 캐디. 캐디. The river glinted away beyond a swooping curve.
I'm sick. You'll have to promise.
Sick? How are you sick?
I'm just sick. I can't ask anybody, yet promise you will.
If they need any looking after, it's because of you. How are you sick? 그 불안당은 말이야, 캐디.
나 속이 메스꺼워. 오빠, 약속해줘야 해.
속이 메스껍다니. 왜?
그냥 메스꺼워. 아직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어. 오빠, 약속해줘.
식구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면 그건 너 때문이야. 속이 왜 메스꺼우니?
'There was something terrible in me. Sometimes at night, I could see it grinning at me. I could see it through them grinning at me, through their faces. It's gone now. And I'm sick.
Caddy.
Don't touch me, just promise.
If you're sick, you can't.
Yes, I can. After that, it'll be all right. It won't matter. Don't let them send him to Jackson. Promise.
I promise, Caddy. Caddy.
Don't touch me. Don't touch me.
What does it look like, Caddy?
What?
That grins at you, that thing through them.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끔찍한 게 어떤 때는 밤에 날 보고 씩 웃는 게 보여. 그들 틈에서 그게 나를 보고 씩 웃는 거야. 그들 얼굴 틈에서 이젠 그게 사라졌지만 내 속이 메스꺼워.
Caddy.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냥 약속해줘.
속이 메스꺼운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할 수 있어.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벤지를 잭슨에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캐디. 캐디.
내 몸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게 어떻게 생겼니, 캐디?
뭐가?
그들 틈에서 널 보고 웃는다는 그거 말이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포크너 원작, 소리와 분노. 오늘 감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신 음악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암모니아 에베뉴였습니다. 미국 문학에서 가장 복잡한 상상의 산물. 한 평론가가 소리와 분노를 일컬어 한 말이었죠.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탤 수 있다면요. 미국 문학에서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간 상상의 산물 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를, 창비에서 성석재의 소설 투명인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농심에서 자연의 풍부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보누스프를,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유리동물원 8월 11일 월요일 7시 30분 공연 관람 티켓,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8월 9일 토요일 3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소리와 분노 퀸틴 섹션으로 함께합니다. 마지막 음악으로는 레너드 코헨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로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